만약에 오늘날 누군가가 세상을 완전히 뒤바꿀 그런 완벽한 공식을 제시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아마 대부분은 엄청 거창한 걸 기대하겠죠?
그쵸. 10중 8구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최대한 목소리를 높여라. 거대한 자본을 모아라. 그리고 강력한 권력을 쥐어라. 사실 우리가 이런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잖아요.
맞아요. 현대사회의 성공 공식이니까요.
네, 그런데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청사진이 사실은 2000년 전에 이미 쓰여졌고 그 방식이 그러니까 철저히 침묵 속에서 나를 녹여 없애는 거라면 어떨까요?
와, 침묵 속에서 나를 녹인다. 시작부터 굉장히 묵직하네요.
네, 사랑하는 김장로님 그리고 유장로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귀한 말씀 탐구 시간에는요.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우리가 그 진짜 가치를 놓치고 있었던 마태복음 5장 바로 그 소금과 빛 비유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시죠?
맞아요. 그런데 오늘 바탕이 되는 이 귀한 설교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니까요. 이게 단순히 사회에서 착한 시민이 되어라. 이런 수준의 도덕적 권면이 아니더라고요.
네, 전혀 아니죠. 오히려 세상의 작동 방식을 정면으로 뒤집어 버리는 아주 급진적인 정체성의 선언이거든요.
급진적이다. 네, 진짜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착하게 살아야지 할 때는 내 행동이나 태도를 약간 수정하겠다. 뭐 이런 의미가 강하잖아요.
그쵸. 좀덜 화내고, 좀더 양보하고.
네네. 그런데 이 설교 말씀에서 예수님이 던지신 메시지는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한다. 이런 임무를 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희가 도대체 누구인가? 이 존재의 본질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신 거에 훨씬 가깝습니다.
아, 존재 자체의 재정의라. 그렇다면 이 소금과 빛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석하기 전에,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먼저 들거든요?
네, 어떤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선언을 도대체, 누구에게 하셨는가 하는 점이에요. 설교 말씀을 보면 이게 소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딱 강조되어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네요.
근데 잠깐만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막 먹이시고 어딜 가나 구름떼처럼 군중을 몰고 다니셨잖아요.
그쵸, 엄청난 인기가 있으셨죠.
네. 근데 굳이 왜그 작고 약한 소수를 향한 선언이라고 보는 걸까요? 당시 그 군중의 거대한 힘, 그거 이용하시는 게 세상을 바꾸는데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지 않았을까요?
사실 그게 우리 시대의 논리죠. 다수결, 군중의 힘, 권력.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건 맞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5장에 이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장면을 아주 유심히 보면요.
네네.
예수님은 그 거대한 군중을 피해서 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오직 주님 앞으로 나온 제자들을 향해서 입을 여셨거든요.
아, 일부러 무리를 피하신 거네요.
맞아요. 당시는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있던 시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물리적인 힘이나 군사력 혹은 강력한 정치 권력으로 로마를 싹 뒤엎어질 그런 영웅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그쵸. 당장 내 삶이 힘드니까 힘으로 로마를 좀 몰아내주길 바랐겠죠.
네. 그러니까 힘의 논리로 세상을 구원하길 바랐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거대한 무리의 정치적 욕망을 뒤로하고 바로 앞서 말씀하신 팔복의 진리 있잖아요.
아,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네네, 바로 그겁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며 또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비전을 맡기신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한없이 연약해 보이고 무력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죠.
와, 정치적인 힘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그 팔복의 성품을 가진 소수를 통해서 세상을 뒤집겠다. 정말 역설적이네요.
그게 바로 복음의 역설이죠. 게다가 또 하나 흥미로운 게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차이죠.
설교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그냥 명백하게 선언을 해버리셨어요. 이건 이미 존재 자체가 소금이라는 뜻이잖아요.
정확합니다. 이미 너희는 그런 존재라는 선언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라는 건 내가 막 무언가를 요란하게 성취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존재함 자체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힘이라는 건데, 전이 지점에서 약간 향수가 떠올랐어요.
향수요? 어떤 의미인지 연결이 확될것 같은데요?
누군가 향수를 칙칙 뿌리고 방에 탁 들어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자, 내가 지금부터 이 방 사람들의 코를 즐겁게 해줘야지 하고 막 억지로 숨을 몰아쉬면서 향기를 뿜어내려고 노력하진 않잖아요.
하하, 상상하니까 좀 우스꽝스럽네요.
그쵸. 그저 그 사람이 방에 들어와서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그 존재감만으로 자연스럽게 향기가 방 안을 싹 채우잖아요.
아, 너무 좋은 비유네요.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이나 선한 영향력도 이처럼 막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니라 이미 부여받은 정체성에서 자연스럽게 발산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들리거든요.
네, 향수가 스스로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억지스러운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죠. 그 안에 진짜 향기의 그 에센스, 그걸 품고 있느냐가 관건이잖아요.
아, 핵심은 에센스군요.
맞아요. 그리스도인 역시 내면의 본질이 변화되었다면 그 영향력은 숨길 수 없이 퍼져나간다는 의미와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네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 존재만으로 퍼져나가는 영향력, 이걸 잘 견디지 못하고 자꾸 불안해한다는 데 있어요.
왜 불안해할까요? 눈에 안 보여서 그런가요?
그렇죠.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자기 PR을 요구하잖아요. 내가 뭘 했는지 증명해야 하고.
아, 맞아요. SNS만 봐도 다들 자기 어필하기 바쁘니까요.
네, 알고리즘도 가장 자극적이고 목소리가 큰 사람한테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머무는 것은 무능력한 것으로 치부되기 일쑤죠.
그래서 자꾸만 무언가 눈에 띄는 거창한 행동, 이른바 막 요란한 업적 같은 걸 이뤄야만 내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향이 생기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 아무도 내 가치를 알아주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아, 듣고 보니 진짜 찔리네요. 억지로라도 막 나를 증명하려고 발버둥치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수많은 사물 중에 왜 하필 소금과 빛을 고르셨을까요?
굉장히 의도적인 선택이셨겠죠.
세상의 방식대로라면 차라리 너희는 세상의 검이다, 아니면 세상의 나팔이다, 이러셨어야 훨씬 직관적이고 멋있을 텐데요.
하하, 검과 나팔, 아주 공격적이고 시끄러운 사물들이네요.
그쵸. 근데 소금과 빛의 공통점을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아까 제가 말한 향수처럼 이 둘 다 일할 때 아무런 소리가 없다는 사실이 전폐 충격적이었어요.
아, 소음이 없다. 이 속성이 이 비유에서 대단히 중요한 무게를 지닙니다.
정말요?
네. 팔팔 끓는 뜨거운 국물에 소금을 한 꼬집 탁 넣을 때 소금이 녹아내리는 소리를 듣는 분 계신가요?
아니요, 전혀 안 나죠.
캄캄한 방에서 스위치를 탁 켤 때도 마찬가지예요. 빛이 공간을 채우는 데는 어떠한 마찰음이나 소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와, 진짜 소름 돋네요.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치명적이고 완벽하게 대상의 내부로 싹 스며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은 아주 미세한 양으로도 전체의 성질을 완전히 뒤바꿔놓거든요.
그렇죠. 국물 맛을 바꾸는데 소금 한 줌이면 충분하잖아요.
맞아요. 칠흑 같은 어둠을 밀어내는데도 작은 촛불 하나면 충분하니까요.
조용하지만 강력한 침투력. 세상의 그 소란스러운 영향력과는 정반대의 방식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설교 말씀이 파고드는 아주 예리한 대목이 하나 더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실 때 순서가 무작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항상 너희는 소금이다 이걸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으로 빛이다 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빛과 소금이라고 해도 뜻은 다 통할 텐데 말이죠.
네네. 보통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고 많이들 부르잖아요. 성경은 정확히 소금과 빛의 순서란 말이에요.
두 사물의 작용 방식을 꼼꼼히 비교해보면 그 순서의 필연성이 딱 드러납니다.
어떤 필연성이죠?
빛은 높은 곳에 누워서 자기 존재를 확연히 드러내는 약간 적극적이고 외적인 속성을 가집니다. 반면에 소금은 완전 반대예요.
반대라면 안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짠맛을 내기 위해서는 자기 결정체라는 형체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형체 없이 녹아내려야만 합니다. 철저히 내면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성격을 지니는 거죠.
아, 자기를 완전히 없애야 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금을 먼저 배치하신 이유는요. 이 내면적 자아의 죽음과 희생, 즉 본질적인 변화가 먼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코 참된 빛을 발할 수 없다. 이걸 강조하신 겁니다.
와, 이건 솔직히 좀 무서운 이야기네요. 우리는 솔직히 소금보다는 빛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훨씬 크잖아요.
누구나 빛나는 걸 좋아하니까요.
그쵸. 높은 곳에서 막 화려하게 반짝이면서 모두의 시선을 받는 건 멋있어 보이니까요. 그런데 내 자아는 펄떡펄떡 살아있고 자존심은 하나도 안 꺾였는데 겉으로만 훌륭한 사람인 척, 빛인 척 한다면
그렇게 되면 참 피곤해지죠.
네, 그건 어둠을 밝히는 생명의 빛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찌르고 오히려 피곤하게 만드는 교만한 인공조명에 불과하겠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인공조명. 호스트 소금으로 먼저 철저히 녹아내리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은 슬쩍 건너뛰고 싶어하는 우리의 위선을 진짜 뼈아프게 찌르는 말씀이네요. 빛을 내기 위해선 먼저 자기를 태워야 하는 것처럼 내적 희생 없이 외적 영광만 취하려는 신앙은 진짜 금방 바닥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소금이 자기 형체를 잃어가면서까지 성취해야 했던 그 진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아, 목적이요?
네. 당시 갈릴리 어부였던 제자들의 일상으로 쑥 들어가 보면 그 의미가 훨씬 더 선명해집니다.
어부들의 일상이요? 짠내 나는 현장이었겠네요.
그렇죠. 우리에게 소금은 그냥 찌개 간을 맞추는 조미료 정도잖아요. 하지만 당시 냉장시설이 전무했던 시대의 어부들에게 이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었습니다.
아, 설마 방부제 역할인가요?
맞습니다. 뙤약볕 아래서 갓 건져올린 생선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을 막아주는 유일한 생명줄, 즉 부패를 막는 방부제였죠.
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하셨을 때 제자들은 곧바로 아, 세상이 지금 썩어가는 생선이구나 이렇게 직관적으로 알아들었겠네요.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성경의 역사만 보더라도 인간의 타락이나 부패의 속도는 진짜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사실 지금 뉴스만 봐도 그렇죠.
네, 질투, 살인, 착취가 멈추질 않잖아요. 부패하는 대상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저절로 썩게 되어 있어요. 무언가가 개입해서 그 타락의 연쇄 반응을 끊어내지 않으면 끝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붕괴하고 맙니다.
끔찍하네요, 진짜.
예수님은 바로 그 무서운 속도로 썩어가는 세상에 제자들을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일종의 억지력으로 확 흩뿌리신 겁니다.
우리가 아니면 세상의 부패를 막을 대안이 없다는 어찌 보면 굉장히 절박한 선언이기도 하네요.
네, 아주 무거운 사명이죠.
세상의 부패를 막아내는 거룩한 방부제. 듣기만 해도 진짜 가슴이 웅장해지는 사명인데요. 하지만 설교 말씀은 여기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아주 치명적인 함정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함정이 뭔가요?
우리가 세상에 싹 스며들어봐서 썩음을 막아야 하는데 정작 그 냄새나고 피 튀기는 도마 위로는 올라가기 싫은 거죠.
아, 도마 위가 너무 지저분하니까?
네네. 그래서 너무나도 깨끗하고 화려한 교회라는 그 소금 창고 안에만 옹기종기 모여있는 겁니다.
아, 소금 창고. 그 상태가 길어지면 심각한 영적 착각에 빠지게 돼요.
착각이요? 어떤 착각이죠?
우리끼리 그 창고 안에 모여서 와, 우리는 정말 하얗고 순도 높은 소금이야. 우리의 짠맛은 정말 대단해. 이러면서 서로를 칭찬하고 만족해하는 거죠.
아,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거군요.
네. 하지만 소금은 창고의 선반 위에서 반짝거릴 때 그 가치가 증명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김장로님 그리고 유장로님 가족 여러분, 저는 진짜 이 대목에서 우리의 일상을 너무 뼈아프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혹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너무 악하고 오염되었다는 핑계로 나 자신이 상처받거나 더러워질까 봐 두려워서 그 안전한 교회라는 창고 안에만 머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실 문 밖으로 나가는 게 두렵기도 하니까요.
그쵸. 막 프랑스 게랑드산 최고급 소금이 찬장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지금 당장 부엌 도마 위에서 파리가 막 꼬이면서 썩어가고 있는 생선에는 단 1%의 강부 효과도 내지 못하잖아요.
소금이 생선에 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네, 우리의 신앙은 이 안전한 예배당 안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정말 치열하고 때로는 너무 비합리적인 직장에서 또 갈등이 끊이지 않는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조용히 스며들 때만 그 진짜 가치를 발라는 거잖아요.
아주 예리하고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창고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 못지않게 혹은 그것보다 더 참혹한 결과를 낳는 상황이 하나 더 있어요.
더 참혹한 상황이요? 그게 뭐죠?
창고 문을 열고 세상이라는 생선 위로 용감하게 뛰어들긴 했는데 정작 세상 사람들의 방식에 너무 깊이 동화되어 버려서 소금으로서의 그 본질적인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경우입니다.
아, 동화되어 버린다?
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본문이 그토록 경고하는 맛을 잃은 소금의 비극입니다.
근데 사실 물리적으로 생각해보면요. 염화 나트륨이라는 화학 물질이 짠맛을 잃어버린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전 이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개념 자체가 선뜻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당연히 현대의 아주 깨끗한 정제 소금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어렵죠.
아, 당시 소금은 좀 발랐나요?
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던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 특히 그 사해 연안에서 채취하던 소금의 특성을 알면 이 비가 얼마나 섬뜩한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어떻길래요?
당시 소금은 순수한 염화나트륨 100%가 아니라 석고나 다른 흙, 광물질들이 잔뜩 섞인 암염이나 덩어리 형태가 많았어요.
아, 불순물이 엄청 많았군요.
네. 그래서 이것을 습기가 많은 곳에 잘못 보관하거나 땅에 오래 방치해두면 물에 아주 잘 녹는 진짜 염화나트륨 성분만 싹 씻겨내려가 버립니다.
헐,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고 나면 모양은 예전과 똑같이 하얀 결정체처럼 보이는데 막상 찍어 먹어보면 아무런 짠맛이 나지 않는 그저 하얀 흙이나 모래알이 되어버리는 거죠.
와, 겉모습은 완벽한 소금인데 속에는 소금 성분이 단 하나도 안 남아있다. 이거 진짜 무서운 비유네요.
섬뜩하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거룩하게 예배도 드리고 직분도 딱 가지고 있고 겉모습은 너무 완벽한 그리스도인의 형태를 띠고 했지만 세상 속에 나가서는 똑같이 권력을 탐하고 돈 앞에서 타협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타인을 짓밟는 설을 산다면
그게 바로 맛을 잃은 상태죠.
이미 그 안에 부패를 막아낼 짠맛의 에센스는 다 씻겨 내려가고 그냥 하얀 껍데기만 남았다는 뜻이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럼 본질을 잃어버린 그 하얀 모래알을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글쎄요. 음식에 넣을 수도 없을 테고요.
네, 거름으로 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아주 서늘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밟힌다. 와, 이 구절이 주는 역설이 정말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네요.
뼈아픈 말씀이죠.
원래 우리는 썩어가는 그 세상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살려내야 할 되게 고귀한 사명을 가진 존재들인데 세상과 똑같이 막 이기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살려내야 할 그 세상 사람들의 발에 무참히 짓밟히고 조롱당하는 처지가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비극적인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현대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현상을 이보다 더 정확하게 설명하는 문장이 있을까 싶네요.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는 건 십자가의 진리가 가짜여서가 아니라 소금이라 불리는 자들이 자기들과 똑같이 탐욕의 냄새를 풍기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정말 뼈아프지만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본질이요?
짠맛을 잃지 않는다는 것, 즉 소금의 본질을 유지한다는 것은 결국 이 말씀이 선포된 맥락, 아까 말씀드린 산상수훈의 팔복의 삶을 우리 일상에서 묵묵히 살아내는 것으로 귀결되거든요.
팔복의 삶을 살아내는 것, 말은 참 좋은데 약간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어떤 화학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걸까요?
아주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더 많은 것을 소유하라고 부추기잖아요.
네, 더 가져야 성공했다고 하죠.
그것이 탐욕이라는 썩은 냄새, 부패를 낳습니다. 그때 심령이 가난한 자의 태도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그 탐욕의 부패를 멈춰 세우는 방부제가 되는 겁니다.
아, 가난한 심령이 방부제가 된다.
또 세상은 남의 슬픔에 눈 감고 내 이익만 챙기라고 말할 때 타인의 고통을 끌어안고 함께 우는 애통하는 자의 눈물은 이 사회의 무관심이 썩지 않게 막아줍니다.
와, 팔복이 그렇게 연결되네요.
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세상의 방식대로 똑같이 물어뜯고 복수하는 대신 온유함과 긍휼의 여김으로 대할 때 그때 꼬리에 꼬리를 무는 폭력과 혐오의 사슬이 딱 끊어지는 거죠. 나의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고 약자를 배려하는 그 아주 작은 희생들이 모여서 세상이라는 생선을 썩지 않게 지켜내는 겁니다.
화려한 영웅주의가 아니라 철저한 낮아짐과 그 희생이 세상을 구원하는 진짜 방식이라는 거군요. 오늘 이 기쁜 말씀 탐구의 여정을 쭉 돌아보니까요. 제 마음속에 좀 엉켜있던 퍼즐들이 비로소 제자리를 확 찾은 느낌입니다.
저도 나누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상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힘은 자본의 크기나 권력의 소매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산상수훈의 그 진리를 품고 부패해가는 세상 한가운데로 조용히 걸어 들어가서 철저히 자신을 녹여내는 아주 작은 소수들.
네, 바로 그분들이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가정과 일터에서 그 사랑과 희생의 짬낯을 내고 있는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의 평범한 일상이 곧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일상의 치열함이나 그 섬김의 고단함이 결코 의미 없는 소모전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절대 낭비가 아니죠.
소금은 녹아 없어질 때 가장 완벽하게 자기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고요. 빛은 스스로를 태워 연료를 소모할 때만 어둠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우리의 희생과 헌신은 단순한 낭비가 아니라 세상을 살려내는 가장 위대한 거룩함의 증거입니다.
와,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귀한 나눔을 마무리하면서요. 사랑하는 김장로님 그리고 유장로님 가족 여러분께 작진한 아주 긴 여운을 남길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제안이죠?
오늘 식탁에 앉아서 국물에 소금을 한 꼬집 탁 넣으시거나 아니면 늦은 밤 캄캄한 방에 들어가 조명 스위치를 탁 켜실 때 딱 3초만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네, 들어보죠.
오늘 하루 나는 나의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 집 거실에서 내 그 펄떡이는 자존심을 녹여내서 어떤 부패를 막아내고 있는가? 나의 존재에서 흘러나오는 조용한 빛으로 내 곁에 있는 누군가의 어두운 그늘을 지원해주고 있는가?
깊은 울림이 있는 질문이네요.
단 한 줌의 소금과 작은 불꽃 하나가 세상을 완전히 바꾸듯이 이 짧은 성찰의 질문이 여러분의 내일을 이끄는 흔들림 없는 나침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귀하고 깊은 묵상의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남은 하루도 묵묵히 세상을 살려내는 소금과 빛의 걸음을 걸어가시길 온 마음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네, 평안을 빕니다.